고린도전서 25장 메시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필요 3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바울이 그들을 어린 아기들로 언급한 사실은 그들이 초기의 은사들, 즉 거룩한 생명과 성령을 받은 후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성장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지방교회이지만 그들은 교회의 실제를 가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성장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에 있는 실제라고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의 성장이 부족하면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은 손상받을 것이며 몸의 생활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있는 정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초기의 은사들을 받았지만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단지 그들 안에 씨로서 뿌려진 거룩한 생명과 성령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안에서의 정상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교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생명의 방법, 즉 먹임과 물줌과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직 고린도인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할 때만이 교회에 대한 실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럴 때 몸의 생활이 건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종류의 은사들. 고린도 전서에는 세 종류의 은사들, 즉 1장에 있는 초기의 은사들과 12장과 14장에 있는 기적적인 은사들과 성숙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거듭 우리는 초기의 은사들, 즉 그들이 구원받을 때 받은 은사는 거룩한 생명과 성령을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들은 병고침과 방언말함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발람의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방언말함의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피조물이 실제로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12장과 14장에 있는 방언말함은 어떤 사람이 배우지 않은 실제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믿는 이가 갑자기 거룩한 능력에 지배되어 다른 언어를 말할 때 이것은 참된 방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적적인 은사는 성숙한 은사처럼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방언은 오늘날 실행되고 있는 소위 방언으로 말하는 것, 즉 어떤 실제의 언어와는 관계없이 소리와 음절만을 발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녹음되어 언어학자들에 의해 분석된다면 그것들은 어떠한 언어나 지방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12장과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방언에 대한 통역 둘 다를 언급합니다.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그룹 중에서는 통역이 있는 방언으로 말함에 대한 많은 가장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소리들이나 음절들을 말할 때 이어서 특이한 방법으로 통역될 것입니다. 다른 집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는데도 그에 대한 다른 통역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소리에 두 가지 통역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참된 기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발명입니다. 병고침이 기적적인 은사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병고침의 은사는 진실로 기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병고침의 운동에는 거짓 병고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운동 중에서 참된 기적적인 병고침의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12장과 14장에서 우리는 또한 또 다른 범주의 은사들, 즉 성숙한 은사들을 가집니다. 예언하는 것은 이러한 성숙한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지만 예언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은사들, 특히 교회를 건축하는 예언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 예언하려면 생명 안에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합당한 체험을 가지지 못한다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예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은사주의 그룹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큰 지진이 일어나 로스앤젤레스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소위 예언들은 구약의 방식, 즉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단어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의 예언함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내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질 때만 우리는 교회의 그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말해내므로 예언하는 것은 체험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기적적인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 예언하는 것과 같은 성숙한 은사들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또한 다스리는 은사나 인도하는 은사를 가집니다. 그러한 은사들은 성숙의 정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성도가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성숙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은사는 장로 직분과 관련됩니다. 장로는 어린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성숙한 은사들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교회가 공급받고 건축되도록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은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초기의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예언함이나 인도함 같은 합당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부담. 우리는 3장 1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며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 때문에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할 부담을 가지고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은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심고 물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그들 안으로 뿌려진 거룩한 생명과 성령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헬라 문화와 철학과 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혼란을 가져왔고 교회 생활을 손상시켰으며 몸의 생활에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헬라 문화와 지혜와 철학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할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는 특별히 헬라 문화에 속한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인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 지혜 있는 문화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천연적인 문화 안에 남아있었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의 문화 안으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 너희의 기업이시오 그분의 교통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지혜가 되셨다. 매일매일 그분은 너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시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문화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결코 상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러한 것들, 즉 하나님의 깊이들은 우리의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자동적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갖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의 실제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참된 몸의 생활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의 교회가 아닌 실제와 생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안에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표시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어린아이에 속한 어떤 표시들이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닌 마실 우유를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 속한 한 가지 표시는 그들이 우유만 받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한 그가 단단한 식물을 담고 있는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단단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표시가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해마다 단단한 음식이 성도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분배된 것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그들이 이러한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유만을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표시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회에서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생명의 속 메시지 중에 하나를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서 분배된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우유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나는 몇몇 사람이 주님의 긍휼로 그리스도를 매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간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간증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메시지 가운데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를 관심하는 대신 많은 이들이 포장과 상자에만 더 많이 주의했습니다. 그들이 포장과 상자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소홀히 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자란 자들은 포장이나 상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이아몬드에 집중합니다. 간증할 때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는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서신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다이아몬드,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아닌 포장과 상자만을 만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장 30절에 관해 간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그의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현재에 살아있고 즉각적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누리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포장만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지방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어떤 인도하는 자들이 자신은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한 채 그 사역에서 주어진 메시지만을 반복할까봐 매우 염려됩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 성장에 대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충고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은 성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포장하는 방법과 다이아몬드를 예쁜 상자에 넣는 방법과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참된 이상을 보지 못한 채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더욱더 많은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다이아몬드들에 관해 보고 체험한 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확실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체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교통, 이러한 상호 누림에 대해 간증해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우유만을 받는 것이지만 체험적인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취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표시는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두 번째 표시를 드러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들인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사람에 따라 즉 육체 안에서 타락한 사람에 따라 행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해 어린아이들이고 얕고 피상적인 자들은 여전히 시기와 분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시기나 분쟁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임을 가리킵니다. 한 형제가 집회에서 매우 좋은 간증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형제는 이 간증을 듣고 훨씬 더 좋은 간증을 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분쟁이며 이 형제가 어린아이라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간증할 때는 단지 몇 명의 성도들만이 아멘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도 얼마간의 시기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떤 형제의 간증에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표시는 영적 거인들을 높여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3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어떤 이는 말할 때마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들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미성숙함을 가리키는 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관한 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 돌린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중 하나를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데서 오는 분열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거인들을 높임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고린도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이 형제를 대단히 좋아하며 그의 말씀 전함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선포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선호를 가지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표시입니다. 2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어린아이의 세 가지 표시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존하는 바로 그 표시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믿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어떤 사람들을 높이는 일은 보편적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표시들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에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포장이나 상자에 의해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시기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자랐고 심지어 생명 안에서 성숙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농장과 건축.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에 관해 한마디 첨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표현은 주로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언급합니다. 건축, 곧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목표를 언급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을 갖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재료들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농장을 소유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건축을 갖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3장 9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취했다는 표시입니다. 농장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3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헬라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단지 분별되는 것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 피상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고린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분별된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헬라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곧 하나님께로 분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미국적이거나 중국적이거나 일본적이거나 독일적이거나 한국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17절로부터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적이고 실제적이고 깊은 것을 이해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나누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들의 본문에 따르면 건축은 분열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헬라의 믿는 이들이 그들의 선호에 의해 분열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장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믿는 이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건축되기는커녕 쌓여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건축을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건축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농장을 원하시며 그 다음으로는 건축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인들은 거룩한 건축, 즉 헬라 문화에서 벗어난 건축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건축, 곧 그들의 지혜와 철학과 문화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은 건축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건축, 곧 그분의 농장에서 자라난 재료들로 된 건축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야 합니다. 이상을 보기 위해 긍휼을 받음. 우리가 생명과 건축 안에서의 성장에 관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가려지게 되는 방법으로 반응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흥분하고 다른 이들은 울고 또 다른 이들은 기도하거나 회개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흥분과 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회개가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단어가 있고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일례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인한 것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인한 것도 아니오 오직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소의 사울에게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울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놀랍게도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울거나 기도하거나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에게 보여진 이상을 보기 위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많은 것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었으나 여전히 이상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울거나 흥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흥분되거나 종교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바울에게 보여진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긍휼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맑은 하늘을 허락하소서.